예, 필리피서관 하고 있습니다. 이 바오로의 필리피서관은 뭐 친저서관으로 알려져 있고 뭐 시작할 때 얘기 드렸지만 이 필리피서관은 다른 서관들 보통 바오로사도의 친저서관들이 약간 좀 격렬한 느낌이 있죠. 논쟁적인 느낌도 있고 왜냐하면 초기였기 때문에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바로잡고 또 공동체를 세워놓고 떠나면 또 분란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바로잡다 보니 이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편지 안에서도 바울의 그런 격정적인 마음들이 표현이 되는데 빌립피서는 좀 그런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뭐 모든 공동체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또 빌립피는 또 이 바울의 사도가 아주 또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또 훨씬 더 다른 그런 분란들을 일으켜서 바울의 사도를 애먹이지 않은 또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피서관은 그 우정의 편지, 우정의 서관이라는 그런 제목도 붙어 있는 책인데 근데 이제 이 우정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상으로 살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시 우정이라는 개념은 히랍에서의 우정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계급적이고 신분적인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정을 나눌 만한 인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이 있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히랍 안에서 어떤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닌 그리고 남성들이 서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정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어떤 뭐 인간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제약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이런 히랍의 일반적인 우정 개념과는 달리 같은 단어를 씁니다만 그리스도교 우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겸손한 봉사이다. 겸손과 봉사이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봉사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아가 공동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과 경쟁의식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봉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초한 우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 사심 없는 봉사의 가장 뛰어난 모범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 필리피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이제 구분되는 구분이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 구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모든 걸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바울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그 노래를 그 찬가를 필리피 교회 상황에 맞춰 이제 번안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2장 6절에 11절에 그리스도 찬가는 그 바오로의 그 문체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론의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부분이 사도 바오로 직접 처음 지은 글이라기보다 이미 초기 교회에서 불리던 찬가를 인용하거나 약간 수정해서 이제 편지에 삽입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찬가는 그 바오로 사도의 일반 그 친저 서간의 문체와는 달리 매우 리듬감 있고 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 일반적인 편지 문체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바오로 사도가 쓴 게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죠. 이런 찬가의 그 어떤 지금 현대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저기 뭐 대축일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부활 때 한 번씩 하게 되는 부속가 있잖아요. 그 부속가의 모습이 이런 찬가의 모습과 좀 이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리듬감 있게 부르는 짧은 노래들 우리도 옛날에 이런 뭐 전래동화가 아니라 옛날에 이런 걸 뭐 애들이 그 다니면서 부르는 그런 뭐 노래 있잖아요. 뭐 두꺼비 집 짓는다, 두꺼봐 뭐하니 이런 노래들이나 짧게 부르지만은 그 시대상에 반영되는 그런 리듬감 있는 그런 말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길게 하면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고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짧지만 핵심적인 이야기 리듬감 있게 넣어서 이거를 갖다가 아주 노래처럼 흥얼거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참가를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론, 예수님의 그 의미, 가치를 그 안에 담아 놓은 거죠.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유다인이 되었든 아니면 뭐 유다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뭐 자기 집안에서 뭐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다. 지금도 뭐 감옥에서 누가 내 집안 사람이 교도소 가서 거기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면 뭐 숨기죠. 당연히 숨길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처형을 당한 거죠. 사형을 어쨌든 로마라는 제국에서 로마의 제국의 법이 가장 위에 있는데 그 제국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그럼 아 일단은 뭐 제국이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아이 무도한 사람이거나 이제 법에 처형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뭐 내용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일단은 율법에 따른 이런 말마디로 봐도 아주 불행한 사람이고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초기 신자들은 그러니까는 그 목격자들이나 제자들이야 뭐 부활을 목격하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성결함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일단 얘기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든 왜 아니 처형받은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되냐? 그 사람 누군데 이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뭐 우리 어떤 지도자 아니 뭐 영적인 뭐 신으로 신이 십자가형을 받아? 라고 항상 되묻게 되는 거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창가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질문을 하도 받다 보면 이제 길게 설명하는 게 귀찮고 나중에는 짜증도 나고 핵심적인 내용을 딱 간추려서 좌라라하게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이러라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셨어. 그 십자가형은 처형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야. 라는 그 자기 비움, 예, 그거를 그리스도 창가가 담고 있죠. 그래서 낮아짐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순종이었고 순종 때문에 하느님께서 높이 올리셨다. 육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또 주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분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런 신앙을 전례 속에서 노래하는 게 바로 이 창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당시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는 이제 뭐 신이 인간 모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또 뭐 황제의 신격과 영웅의 승천 등과 같은 개념이 또 널리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가 섞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있는데 그래서 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다 승천했는데 아니 뭐 우리 그 신화에도 신들 중에 승천한 사람 많고 인간과 신이 결합해서 뭐 태어난 반신반인도 있고 뭐 예수도 뭐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네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집약해 놓은 게 빌립피서에 이렇게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피서의 찬가는 또 이들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헬레니즘 신화에서의 신의 강림은 대개 그 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방문으로 묘사됩니다만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을 취하셔가지고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십자가를 순종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또한 황제는 권력으로 영광을 얻지만 예수님은 자기 비움과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께 높임을 받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창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설은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독특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보통 그런 신적인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과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받는 게 있어요. 세속적으로 뭐를 영광을 받아내야 돼요. 신적인 영광은 모든 세상적인 것과 이어져야 되는데 한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재물을 차지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부름을 주는데 근데 이제 그걸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외려 가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그리스도 창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장가를 이용했을까? 뭐 필리피 교회를 하더라도 또 그 안에 어떤 다툼이나 경쟁심이 있었겠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이 다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 테고, 그래서 바오로는 단순히 겸손하세요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 인간적인 겸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신자들 안에 모임에서 함께 부른 장가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겸손해라,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겸손해야 네가 사회생활 잘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긴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찬가는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신적인 권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전례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어떤 바울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때 기억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들도 이제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단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초대교회 안에서 불리고 있던 그 창가를 통해서 또 빌립비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서 이 창가를, 창가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의 구원사건, 구원사업을, 구원의 그 시간을 압축해서 노래한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신경의 전판이다. 예, 전, 그러니까 뭐 미차 콘스탄티신플이나 사도신경의 하나의 전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전통들 안에서 이제 그런 신경이 이제는 정리가 되고 이제 모양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창가 안에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라는 말은 어떤 교회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 비우시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신성을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신데 신성을 간직하신 채 종의 모습과 인간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비우라는 건 나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내 정체성 안에서 어떤 그 내 겸손을 갖다가 찾아간다라는 아주 심오한 단어가 이제 이 그리스도 창가에서 어떤 바탕을 두고 벌써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비움은 사랑의 지극한 표현이고, 또 순종과 영광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결국 순종과 겸손과 자기 비움, 자기 버림 안에서 진짜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그러니까 전혀 그 히랍사회,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따르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이제 그리스도교가 하게 된 거죠. 뭐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뭐 신 안에서 뭐 재물을 받고 권력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는 것이, 나 그걸 비우는 것이 영광을 찾는 길이다 라는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그리스도교의 아주 독특함을 또 보여주게 된 거죠. 사실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창가 속에서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낮춤과 순종은 이제 빌립비 신자들에게 자신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에게 사심없이 봉사, 내어준다는 거죠. 내어줌으로써 일치와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면 좋겠습니다만, 바오로사도는 역시 바오로다. 그리스도에 이어서 바오로는 자신을 또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따르는데 나도 그런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도 본받아라라고 바오로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근데 자긍심은 뭐 저는 뭐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바오로는 필리피 교우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라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하셨듯이 바오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장애물로 여김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걸 나는 장애물로 여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바오로사도만큼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성교한다면 나를 본받아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그리스도와 빌립비 교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듯이 이제는 빌립비 교우들이 그리스도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빌립비서에서 나오는 인물 디모테오와 또 특정한 사람 한 명이 있는데요.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